저와 여러분이 신문을 읽고 또 유튜브를 보고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에서 오고 가는 이런 그 링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를 보면서 날이면 날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 이거를 아마 피부로 이제 느끼실 거예요. 아마 이전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보가 그냥 삽시간에 이제 공유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홍수같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에 대한 그런 정보가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동성애, 성전환, 이슬람, 또 우리나라 같으면 종북, 좌익, 사회주의 이런 세력들이 하고 있는 그런 악한 일들,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도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꾸며지고 있고 이게 우리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그런 나라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올해 63세가 이제 됐습니다. 참 좋은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살아왔는데 세상이 이제 돌아가는 이런 일을 보면 정말 이런 세상 아니면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이상이 되시는 분들 6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특히 젊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몇 살 안 되는 손자 손녀가 대여섯 명 이렇게 되는데 이런 나이 어린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세상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일단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뭐 말 그대로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 악화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런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1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영광과 찬송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분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일부러 또 하나님을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포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다.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확신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기쁨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나오는 가운데 하나 나오는 그 단어가 기쁨, 영어로 이제 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참 사실 매일 기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매일 기쁘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정말 기쁜 일이 이제 생깁니다. 뭐 아들 딸이 이제 뭐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고. 또 이제 군대 나갔던 아들이 오늘도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김원경 제님 이은정 장님의 아들이 군대를 잘 마치고 왔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쁜 소식입니다. 또 아들딸이 결혼한다. 참 좋은 소식이에요. 손자 손녀가 결혼한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결혼하고 또 아들딸을 낳았다. 좋은 소식이죠. 큰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됐다. 좋은 소식입니다. 또 생일을 맞았다. 환갑, 칠순, 잔치를 한다. 참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 같으면은 나이가 돼서 이제 운전면허를 땄다. 아주 그날 아마 굉장히 기쁜 날일 거예요. 저도 아마 22살쯤 뭐 이렇게 돼서 캐나다 가서 자동차 면허를 땄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거 있으면 어디든 다 가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그냥 싸구려 하나 제일 싼 거를 샀는데 그냥 뭐 신호등 다 무시하고 그냥 뭐 정신이 없이 옆에 애들 태우고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뭐 빨간 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뭐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또 이제 살다 보면 돈에 여유가 있어서 이제 해외여행도 가고 우리 같으면 애들 데리고 하와이도 가고 뭐 디즈니랜드도 가고 뭐 저 같으면 이제 이집트 그래서 그 시내 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그 시내산이라고 알려진 그런 산에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참 기쁜 그런 일이에요. 이 모든 것 아주 정말 중요하고 기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이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기쁨이 영원히 지속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쁨인데 이걸 우리가 대다수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을 지난주에 카톡 문자를 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신을 가다듬고 그리고 이 안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가 한번 좀 읽어봐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절부터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풍성하신 긍휼 우리를 매우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도록 예수님을 죽음에서 끌어올리셔갖고 우리를 다시 낳으셔서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매우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냐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다. 상속유업은 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 아들 딸에게만 주는 거지 뭐 누구 딴 사람에게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유업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더럽혀질 수 없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미 구원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몸까지 완전히 구속이 되는 그 일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 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너희가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 이것은 목적이 있어요. 구원을 크게 기뻐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 믿음의 단련이 지금 믿음을 단련하는 거다.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중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그때 이 믿음을 단련하는 그 일이 칭찬과 존귀와 그 다음에 영광으로 이렇게 드러날 그때가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단련하고 있다.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보고 뭐 믿겠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뭐 하겠다는 건 믿음이 아니야. 보여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믿음의 핵심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믿습니까? 또 뭐라고 써있냐. 지금은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과거에도 못 봤고 지금도 못 보는데 그분을 믿는다. 여기 아주 믿음의 핵심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고 영어로 가서 보면 unspeakable.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돼. 너무너무 기쁘면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고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영광이 가득한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 9절 말씀은 두고두고 다시 보고 봐도 정말 좋은 우리의 모든 게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 말 그대로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이거 읽어보고 감격스러우냐 감격스러우지 않느냐 한번 좀 판단해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냈는데 감격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네,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우리의 모든 거가 다 여기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딱 몇 구절 안에. 자, 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너희가 구원을 크게 기뻐하고 있다. 8절 가서 보니까 이름 말할 수 없,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러한 기쁨. 그 다음에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기쁨으로 너희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그럼 여기 나오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자, 저 그림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에 여기 동그라미를 제가 이렇게 쳐놨습니다. 이렇게 쳐놓은데 저 위부터 이제 본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가 저 동그라미 쳐있는데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거 이제 옛날 지도기 때문에 그럼 지금 지도를 저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가서 보니까 저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지금에 어디예요? 터키. 예,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튀르키, 왜 이름을 이상하게 해놔서 그 발음이 잘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던데 하여튼 옛날 이름이 더 좋아서 그냥 터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터키. 알겠죠?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터키가 우리나라 7배쯤 되더라고, 면적이. 자,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에 많은 성도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 그 사람을 가리켜 너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너희는 뭐라고 돼 있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두루 흩어져 지금 살고 있는 나그네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세상에서 천대받고 있어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널리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어요. 예수가 한 보험대에 나타나서 메시아라 그러고 니들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러고 내쫓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려면 나가라고 유대인들이 이 공동체에서. 그래서 다 쫓겨난 거예요. 이 유대인 그 민족들에게 쫓겨났어요.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쫓겨나서 그러고 나가서 그리스 로마 지금 문화권에 가서 사는데 그냥 눈으로 보는 곳마다 다 보이세요. 신전이 서 있고 신전에 가면 창녀들이 있고 그냥 보는 곳마다 다 이교도 문화 가득 차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거기 가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 저 왜 카이사로부터 제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 눈만 뜨면 지금 우리가 동성애다 뭐 해서 아주 힘든데 이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데마다 우상이고 가는 데마다 신전에서 이런 그 악한 일들 하고 이게 가는 데마다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너희가 지금 바로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자, 4장 가서 보니까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외부적인 이와 같은 어려움도 있는데 불같은 시련이 또 닥쳐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의 가치 투장을 버리려고 하니까 이 엄청난 이와 같은 시련이 닥쳐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같은 시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시련이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저 매일같이 목숨과 바꿔야 될 만큼의 그런 투쟁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이 사람들이 지금 놓여 있는데, 마치 어떤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지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6절, 우리가 읽은 그대로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영광, 영광으로 가득하다. 영광은 하나님만 영광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영광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쁨. 이런 걸로 가득 지금 너희가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같이 어려운 그런 시험이 와도 이거를 지금 당당하게 이기며 기뻐하고 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려워요. 인생 살아가는 게 정말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게 변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원치 않는 그런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로, 자식들 문제로 원치 않는 그런 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일을 당하는데 그게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을 단련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다. 근데 너에게는 원천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여러분 가운데 하늘에서 오는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고 제가 오늘 묻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이제 오늘 정신 차리고 살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좀 정신을 차리고 살고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고 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2023년 이제 시작이 됐으니 2023년을 우리가 잘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거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쁨, 그게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2023년을 우리가 승리로 마감을 해야 되겠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가서 보니까 6장 22절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자기들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개독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개독. 그렇죠? 너 저 사람들 개독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버릴 때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기서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개독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뭐라 그래?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 뛰놀아야 된다.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원천은 땅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그런 보상이 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서 뛰놀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보상이 있다. 이것이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죠. 옛날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나 중세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 마지막 시대에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주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때도 안 좋았고 천년 전에도 안 좋았고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 환경을 생각하면 매일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정신을 좀 차려라. 너희의 신분이 무엇이고 너희가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정신 한번 차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신 한번 차리고 생각을 해봐라. 하늘에서 오는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마땅히 깨닫고 그거를 누려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베드로가 그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널리 흩어져 있는 저 나그네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모든 일에 이제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이러한 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환경을 생각하고 고통을 생각하고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생각하고 이거 짜증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데 이렇게 될 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거구나.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이 하늘에 쌓이는 거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2023년도에 어려움이 닥치고 해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핍박이 닥치면 어디로 와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그렇죠? 6장 말씀,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 뛰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거기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세상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이 되어 있는 기쁨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늘에 우리의 기쁨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누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해도 우리의 기쁨이 고정이 되어 있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쪼개지고 다 붕괴가 돼도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두 조각이 나서 없어진다 해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맞습니까? 저를 위해서 한 자리가 예비가 되어 있어요. 제 아내를 위해서 한 자리가 예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럼 한 자리가 예비가 되어 있다. 세상이 쪼개져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거를 2023년도 이 초반부에 머릿속에 아주 확고하게 각인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각인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할 때마다 세상이 쪼개져도 하늘나라에 나의 보상이 있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보상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누가 보면 1장에 가서 보면 거기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이제 받고 나서 그러고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의 이런 그 찬송시가 있습니다. 1장 4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 정말 낮은 처지에 있는 이런 소녀에게 이런 축복이 이제 주어졌다는 것 감사드리는 건데, 이걸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낮은 처지도 보통 낮은 처지, 저 지옥불 속에 영원 무궁토록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굴 보내주세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마리아가 뭐래요? 내 구원자를 크게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를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쁨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혹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저 교회 출석하고 헌금 내고 그 다음에 뭐 봉사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까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하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다. 아는 거는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해서 은밀하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거, 이거를 안다고 표현했어요. 아담이 이브를 아니까 가인이 태어난 거예요. 아벨이 태어난 거예요. 그걸 안다고 표현했어요. 안다.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걸 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맺는 거, 여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지,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헌금 내고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맥아더 목사님 이제 설교를 좀 많이 듣습니다. 이 설교 듣는 가운데 이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교도들 가운데 17세기 청교도 가운데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영어로 Heaven on Earth, 땅에서의 천국이다 이렇게 돼서 땅에서의 천국. 자, 이렇게 돼서 이게 토마스 브룩스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 이제 청교도들을 이거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디서 이 책을 번역했을 것 같아서 토마스 브룩스를 쳤더니 예, 어디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목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 이렇게 이제 잘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제 써놓은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 구원을 받은 뒤에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뒤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두 개의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천국. 하나는 다가올 천국이 있어요. 저기 하나님 계시는 거기에 천국 그거 하나하고 거기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천국 그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다. 브룩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청교도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보니까 맨날 죄를 짓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니까 너무 내가 비참하고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산 청교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잘못된 이와 같은 그 청교도 신학 때문에. 이 토마스 브룩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구원의 확신, 구원받고 구원, 그러니까 세상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 하나는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다가올 천국이고, 이 땅에서의 천국이 있고, 단순히 구원만 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가올 천국은 확실한데, 이 땅에서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산다. 매일같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해 이걸 다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미저러블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그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 이 책을 제가 사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청교도들은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 안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하나는 청교도들이 그 번역한 그 번역 내용이, 번역이 한국말이 부실해요. 이게 번역이 부실하면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얘기하지 사보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다. 가서 보니까 이 브룩스가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명언으로 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면, 그 얘기는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의 처지는 행복하고 안전하며 확실합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런 은혜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만 그 사람의 삶이 즐겁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거를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은혜의 상태 가운데 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현재 이런 은혜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이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소유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은 거 이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이 땅에서 기쁘게 살 수 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종북 사회주의 자리 들고 나서서 세상을 바꾸고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은혜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 있고, 확신을 갖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서도 보상이 있다니까 보상을 받고 스스로의 양심 안에서도 복을 받게 돼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양심의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두 배의 복을 받게 되는 거다. 하나, 구원만 받으면 한 배의 복을 받는 거고, 그렇죠. 구원 받고 구원 받은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은 그러면 두 배의 복을 받고 사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책의 내용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지 못하면 그 아무리 잘 살았어도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게.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유튜브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당장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확신하는 거. 그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영광의 왕좌에 올라 앉아있는 것하고 똑같다. 그거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무엇을 하든 내게 무엇을 하든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다. 그리고 그걸 누리려면 단순히 구원받는 게 그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그래야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냐? 매우 많습니다. 그 당시에 청교도들의 다수가 그랬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다수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닥친 이런 어려움을 생각하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천국에는 갑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근데 이 땅의 삶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예수님 믿는데 맨날 짜증내고 매일 화내고 매일 얼굴이나 울그락불그락하고 매일같이 평생 그렇게 살면 예수님 믿어서 천국은 있는데 삶이 비참하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미저러블하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예,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왕이면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확신까지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 에베소 4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우리 몸이 구속을 받아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봉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봉인해놨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악한 자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러고 구원 취소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천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얕보는 자. 아니 하나님이 묶어놨는데 하나님을 이기고 누가 뺏어간다고 얘기를 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이런 나쁜 자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냐? 죽어서 가봐야 그래야 구원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옛날에 사셨던 김수환 추기경이 그렇잖아요. 말은 멋있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아, 이런 얘기, 이게 좌익적 표현이거든요. 좌익이 말을 얼마나 멋있게, 이분이 좌익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이미 뇌가, 아, 이게 좌쪽으로, 이게 좌익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머리에서,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70년이 걸렸으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좌익적 그런 뇌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인데, 표현이 아름답고 의미가 있으나 이 개념을 믿음에 적용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믿고 그래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 구원받은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남긴 김수함 추기경이 뭐라 그랬어요? 물어봤잖아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어봐야 알죠. 이분 대답이에요. 이분 가서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도 와서 김수환 죽어봐야 알죠. 한번 쳐보시라고. 이분이 한 말에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러니까 이 삶에서 이 땅에서 뭐 뇌에서 여기까지 뭐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리고 이건 말은 멋있게 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믿으면 구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죽어봐야 한다. 하나님이 줘야 받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이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 이거는 겸손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사탄에 의한 겸손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누가 믿어요? 내가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이렇게 세우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지만,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줄 때 어떻게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어떻게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누구든지 불러야 구원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줬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제가 받아들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에, 믿음을 통해 누가 믿어야 돼요? 제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느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거, 이 편지를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럼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이나 이런 천주교인들처럼 행위 구원하고 죽어봐야 한다 그러고, 테레사 순녀 다 죽어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천주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불교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한 자리가 천국에 마련이 돼 있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래 어때요?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예,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뭐하고 묶여 있냐? 영원한 구원하고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하고 우리의 기쁨이 같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 세트로 묶여 있다. 영원히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 하나로. 그걸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옆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천지가 진동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기쁨이 원칙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려주는 두 가지 사실이 거기 8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8절. 8절이 이제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아, 너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 중간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유일하신 주요, 유일하신 구원자. 뭐 부처도 믿고 이거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분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렇게 믿는 거,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그렇게 믿지 않아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4대 성인 정도면 내가 이해한다 이 정도지 예수님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으면 성경대로 면 어떻게 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걸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느냐. 두 번째, 첫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이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도 우리가 길러낼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관한 모든 거 그건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맨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요?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럼 뭐로 나타나야 되냐? 기쁨으로 이런 모든 것이 이루 말할 수 없고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기쁨, 하늘에서 오는 그런 영광이 가득한 그런 기쁨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그분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연애 소설 이런 거 막 이렇게 아까 김수환 죽이기 전에 이게 쭉 뭐가 내려오고 이렇게 그냥 가슴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감성적인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좀 두 개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줄줄 짜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막 기도원 가서 뻗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오직 그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말씀만 사랑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감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고 믿어서 얻게 된 구원이고 이런 사람에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기쁨이 이런 사람 안에 내재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이 이제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해,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믿고 있고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9절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고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 그러니까 기뻐하려고 하면 구원받은 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혼은 전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너희 믿음의 결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end of your faith.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엔드라고 하는 말이 목적이라는 말도 되고 결말이라는 말도 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소용없어요. 교회 가서 뭐 장로다 목사다 뭐 그거 믿음의 결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말이 있어요. 그럼 어디냐?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말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딴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결말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거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지금 과거에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몇 년 전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구원받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 그분을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생글생글 웃고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문재인이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5년 동안 통치하는데 매일 어떻게 생글생글 웃습니까? 속이 타나서 죽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적으로는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하늘에 한 자리가 있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적인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침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딴 데 가르치다가도 또 북쪽 이렇게 하면 이 바늘이 이렇게 있다가도 꼭 여기를 가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있다가도 여기 가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그러면 어렵고 슬퍼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 딱 여기 또 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는 하나님이 마련해놓으신 한자리가 있다. 맞습니까? 이걸 다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 성도의 복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대다수 성도들이 교회 오는 그런 대다수 성도들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한 것처럼 박조준 목사님이 나이가 90인데 뭐라고 지금 이번에 회고했냐, 한국교회 70%는 기복신앙 샤머니즘이다 그랬어요. 한국교회 70%는 지금 이게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아들, 딸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쁨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맨날 돈이 생겨야 되고 맨날 자동차가 들어와야 되고 좋은 집이 생겨야 되고 애들이 감기 안 걸려야 되고 이렇게 돼야만 기쁨이 생기는 거잖아요. 신앙의 목적이 그거면.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 성도예요. 신약시대 성도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이 하늘의 백성에게는 이 땅에서 잘 된다 못 된다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논의하지 않습니다. 뭐만 확실히 좋냐?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상속 유산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셨어요. 이게 확실해야 기쁨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도 기쁨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세상 복을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로 착각을 하니까 복이 안 오면 그럼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믿는 것의 목적이 뭐냐, 3절에 가서 보면 구원의 원천, 구원의 원천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구원을 이루어주신 수단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시다. 4절 가서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에,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상속유업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5절에는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기뻐한다.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단 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나타나는 효과가 항상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맨날 같이 그냥 근심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구원받았는지 뭐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 그렇죠?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마음 놓고 가서 잠자도 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정의를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치를 사랑하고 그렇죠?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려고 하면 그 구원의 확신인 사람에게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하신 주요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환경에 상관없이, 그렇죠? 환경에 상관없이 그분만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하늘의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한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